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요즘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감히 이 단위에 섰습니다. 저는 가리워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온전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오해보다도 큰 오해는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 이 예수님의 가장 주된 죄목은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에 기인합니다. 또 성전은 허물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약속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를 불편하게 했지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낯설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뭘로 부릅니까? 라비, 라보니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얘기인데 유대교에 있는 모든 라비 선생님들은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스코키나 또는 뭐 저희 동네 같은 데 오시면 유대교 회당이 있고 유대교 이 저기 학교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누가 랍비인지 랍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누가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 교단도 없고 조금 주의하겠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Anyway,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선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르치는 거죠, 그죠? 뭔가 가르치고, 뭔가 교훈을 주고,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고. 사실 한국말의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의 모임입니다. 아마 처음 이 중국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 이곳은 서양의 철학 중에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를 가르치는 곳이구나. 그래서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어디에도 우리의 모임 이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엑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구별해서 불러내다는 뜻이지 뭐 가르치고 뭐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주로 가르치시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해받고 자신이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은 자꾸 같이 먹고 즐기세요.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뭘로 시작하죠?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뭘로 마무리되죠? 최후의 만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은 모조리 뭐 경상도 사투리로 모질이다 이게 다 먹고 즐기는 분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질 않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러질 않나, 그래놓고 맨날 처먹고 놀고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는요, 먹고 노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죄인들하고는 먹고 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먹는 문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먹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구약 성경에 아무거나 막 먹고 즐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분된 것을 먹고 구분된 방법으로 먹습니다. 예를 들면 피는 먹지 않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해야 된다. 그러면 돼지고기 못 먹고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고요. 옷도 지금 여러분 입고 계신 혼방은 다 잘못된 겁니다. 왜?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것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게 스코키나 저희 동네 돌아다니는 그 아저씨들처럼 시커먼 거에다가 흰색 티 그것만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고요. 어쨌든 그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죄인들하고 그것도 이 회당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하고 먹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의미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고 그 말은 그 죄가 내한테 묻어온다는 의미고 그 말은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고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모든 언약에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저 그냥 밥 먹고 즐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특징은 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능력 행하는 예수님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가의 공동체 안에 정신병이 더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서는 사실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박해가 아주 심할 때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는 유대인이라고 배척당한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 안에 정신병.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형제 간에 이제 다시는 안 보고 그러면 그 정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축사하고 이렇게 정신을 온전케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구한테 썼죠? 로마에 관원인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만 쓴 것 아니고 사도행전도 함께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이 다르죠.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다른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가 쭉 등장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등장하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받은 수태고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뜬금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에 또 신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2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복음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스스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를 666이고 뭐 이게 뭐 이유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런 누가복음, 이방인에게 쓴 누가복음에는 이상하게 비유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생활상과 맞닿아서 설명하고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이 참가하신 거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고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이 지금 파티를 하신 거예요. 파티를.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은 파티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거 이게 그냥 이 이민 교회가 뭐 밥 못 먹고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요, 묵도 드리고 뭐 이게 예배가 아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스가 지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시면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곳에서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이렇게 막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돼서 있지도 않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또 현대에 맞는 질서와 절차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파티를 열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 있죠? 1절에 나오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 근데 왜 세리와 죄인들로 구분했을까요? 세리는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프락시.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충성해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에는 이방인하고는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부정한 것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세리들은 그 부정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근데 로마가 따로 월급을 안 주니까 이걸 이제 자기 커미션까지 해서 하는데, 커미션을 뭐 쿠카운디처럼 뭐 이렇게 부과해도, 지금 다들 뭐 재산세가 올라서 쿡카운티에 계신 분들이 다 난리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폭리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대다수는 in my pocket 하고 나머지 이제 로마에도 갖다 주고 뭐 군대에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이거는 유대, 그러니까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이거는 그 경상도 사태로 밑가리 시렵다고. 이거 막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오해가 뭐죠? 예수님이 심지어 그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이 Last Temptation of Jesus Christ라고 진짜 악한 영화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던 이유가 주변에 늘 창녀가 있었기 때문에, 창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Silence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는데 그 Silence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그렇게 죄인들이 있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죠. 안 좋게 보이죠. 요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그 교회 이름이 나고 잘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적어도 뭐 이렇게 정치인도 조금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시카고에서 좀 크다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좀 다니고 이래야 좀 교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교회 모두 좀 잘 나오고,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나오죠?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걸 못 느끼시겠죠? 그럼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문화를 모르니까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과 세리는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랍비 중에 회당 밖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와 죄인만 있는가 하고 또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또는 장로님들,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6장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또 제가 장절이 생각 안 나는데,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심지어 그래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의인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낫습니까? 그럼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죠? 원망하여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뭐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밥을 식사를 하세요? 선생님 죄 모르세요? 죄? 엉망진창이에요. 그 비슷하죠. 전도사님 저 집사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손가락을 잘못 가르쳤네요. 저 집사 모르세요? 교회를 몇 번 옮긴지 아세요? 얼마나 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전도사님 저 장로 조심해야 되고, 저 권사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되고, 저 이렇고 저 이렇고, 아,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뭐 이렇고 뭐. 노예는 뭐 또 어디 안 그랬습니까? 노예에서도 뭐 누가 이빨이 세고 뭐 누가 뭐 어떻고 누가 뭐 그런 얘기들 들리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느 환자분이 찾아와서 시카고에 어느 교회를 다니신다 그래, 아 거기 그 장로님 계시죠? 그 얘기하지 맙시다 딱 이러시더라고 환자분이. 그래서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아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 예수님 저 모르세요? 쟤 저 창녀예요. 쟤 얼마 더러운 애예요. 예수님 쟤예요. 나라 팔아먹은 애예요. 쟤 세리예요. 예수님 쟤 도둑놈이고요. 예? 쟤는 외소증 걸린 난장이고요. 예? 예수님 쟤는 문득병자고요. 쟤는 거지고요. 쟤는 안진뱅이고요. 쟤는 저주받았고요. 쟤는 불을 안 받았고요. 쟤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라 하시거나 뭐라 하시지 않고 갑자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양의 비유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직업은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이고, 오늘날로 이제 한국적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 흔히 이제 노가다라고 부르는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 안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찾으러 나가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 어깨 메고 기뻐서 돌아옵니다. 그냥 기뻐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고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이렇게 해서 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양을 잡아서 같이 나눠먹었을 가능성이 높죠. 양을 찾아서 돌아왔는데 너무 찾은 기쁨에 양을 잡아가지고 네, 뭐 다른 걸 나눴겠죠. 그런데 이 양의 비유의 특징은 양은 어쩌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요. 그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뭐 somehow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뭐 좋은 경찰을 만나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비유는 뭐예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여기서 뭐 드라크마가 뭐 얼마에 다니고 뭐 이게 결혼 지참금이고 뭐 또는 뭐 이게 뭐 다른 비유에서 보면 과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산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그냥 본문에 그냥 담백히 보면 드라크마, 다른 말로 하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때는 이제 지폐가 없으니까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찾겠죠. 만약에 이 여자가 과부고 혼자였다면 집이 별로 안 컸을 겁니다. 찾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맸죠. 등불을 켰다는 거는 단순히 그때가 밤이었다는 것보다는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실내에도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실내에 등이 없으니까요. 구석구석 보려면 등불을 켰어야 됐죠. 드라크마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라크마는 지 스스로 돌아올 확률이 0%. 왜? 무생물이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잃었던 것을 찾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 큰 기쁨이 있을 때 하는 게 뭐죠? 페스티벌, 축제와 잔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그거 아세요? 동물보다, 무생물보다 더 돌아오기 힘든 게 자식이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게 무생물보다, 동물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100개 개척하는 것보다 자식 한 명 잘 가르치는 게 더 어렵다. 그럼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포인트는 뭘까요?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축제로 시작해서 곳곳에 축제의 이야기로 시작해 있습니다. 어떤 축제죠?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축제. 단지 잃은 것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축제를 열고 그냥 이 축제에 나 혼자 즐기고 기쁜 것이 아니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누리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제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한 가지 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한 가지 더요. 갈릴리에 이름 없던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테이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테이블인데 이 예수님의 테이블에는 리미테이션,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테이블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테이블에는 없던 것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거죠? 죄인들은 이런 테이블을 맛봤을 리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불세출의 선지자, 불세출의 선생님이 차려놓은 상에도 사람들이 와서 막 이러는데 평소 이 사람들은 모였다 쳐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 던지죠. 욕하죠. 불질일지도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게 과연 있었을까요? 또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노래소리가 그 이야기소리가 담장 밖을 벗어날 만한 파티가 있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테이블은 이렇게 따로 떨어지고 고립되고 잃어버린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테이블이죠.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입에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When you have more than you need, build a longer table, not a higher fence.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충만한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높은 벽을 쌓지 마시고 긴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이민사회에는 높은 벽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내 거 나누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뭐 나눈다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기가 어렵죠. 또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나누기가 어렵고 함께 공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표현에 be in a shoes, 누군가의 신발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사자성어로 하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테이블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린 테이블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추석이라고 선물 금요일날 그거 안 가져가신 분은 꼭 우리 받아가십시오. 선물도 주시고 또 꿀떡도 준비해 주시고 또 김치전이랑 막 전도 있고 정말 저한테 추석 같았어요. 비록 이제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뭐 마음으로는 벌써 혼자 다 먹어버렸지. 네, 그럴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또 어제 교회를 와보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 기름치 많은 거를 또 이렇게 손질하고 함께 요리하고 저는 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테이블 가지고 계세요? 혹시 담을 높게 쌓지는 않으셨어요? 그 내려놓고 긴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그 언젠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질서정연하고 초대교회가 뭔가 잘 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초대교회는 혼돈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있잖아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그거 안 먹는다 했는데 계속 뭐라 하더라고? 그럼 먹었지? 그래갖고 고넬료를 만났는데 그 성령이 임하대. 그리고 또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를 찾아 세우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놓으시죠.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음이 온 유럽과 또 영국을 통해서 미주 대륙으로 또 미주에서부터 1800년대 말 한국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복음이 높은 벽을 쌓는 복음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이 다른 이웃과 죄인들과 동성애자들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사기꾼들과 범죄들과 범죄자들과 범죄의 그 레코드가 있는 사람들과 소아성애자들과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구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테이블은 예수님의 테이블과 달라져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구별도 없이 필터링도 없이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해주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열린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1970년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트남전 이후에 이 미국의 PTSD, Post Trauma Stress Disorder라는 외상 후 이 그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진료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월남전에서 부상당하고 다친 병사들이 몰핀을 쓰기 시작하면서 마약 중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들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서 벗어나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지받는 그룹은 AA 그룹이라고 알코올 중독자 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거기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수업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I am Peter. 나는 피터입니다. I am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I'm James. I'm alcoholic. 나는 제임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변호사예요. 알고 보니까 CEO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I am Peter. I'm sinner. 나는 피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구분하세요? 왜 자꾸 거기다가 이 높은 담을 쌓아 올리고 넓은 테이블을 끊어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할 모든 장치를 없애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번져가야죠.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다. 지금도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매콤이 있을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동성애자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그것만 빼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나눈 적 있습니다. 그죠? 나무에 불을 붙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른 나무에 불 붙이는 일이야 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장가지 모아서 성냥불 던지면 이미 불이 붙고 그걸 이제 큰 통나무에 옮기면 이내 붙죠. 그 다음에는 장면이 쓱 바뀌어가지고 물에 젖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물에 젖은 나무는 약간 붙이기가 힘듭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요. 그래도 어쨌든 붙였어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나무가 물 속에 있는데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뭐 물에서 끈져내기라도 해야 되지. 이거 물 속에 있는 나무를 뭔 수로 붙입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단 위에 물을 붓고 더 붓고 더 붓고 옆에 또랑을 파가지고 붓고 더 붓고 더 붓고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뭐 그냥 깡그리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문제입니까? 불이 문제입니까? 불이 문제죠.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진 불은 얼마나 불이냐? 마른 나무만 태우는 불이냐? 젖은 나무만 태우는 불이냐?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나무까지 태우는 불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리학에는 어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추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열의 부재가 추위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시고 소금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이 더 타오르는 불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본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열정과 사랑이 있기 시작하면 소멸하는 불께서 오셔서 나머지 죄와 나머지 아픔과 나머지 상처와 나머지 슬픔들은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바라고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기에 누구 구분이 없습니다. 인종적 구분이 없고 색깔로 구분하지 않고 비자의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재정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또 이 범죄 경력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Whoever you are, whatever you did, 관계없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안에 모두 들어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그 성도를, 그 사람을, 그 우리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똑같이 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겁니다. 오늘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적 모임입니다. 고백적 모임 안에서 나눠줘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slave,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포용과 용서와 화해의 테이블에 나오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세요. 뭐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뭐 분류받아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디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교회가 높은 담을 쌓는 대신에 긴 테이블을 만드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주님 우리 간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 밖에 간판 보셨어요? 오전에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11시예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수가 늘어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서로 막 배척하고 질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누가 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땅을 갈아요. 땅을 갈아요. 좋은 땅을 만들어 놔야죠. 거기 막 가시가 있고 잡초가 있고 막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땅을 갈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을 갈아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팔복을 누리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그 누구보다 저에게 갑절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용의 테이블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지 누려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놀라운 테이블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